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7절부터 18절까지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때야 될 것인지를 이 귀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언약의 자손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훈계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오셔서 한 사람도 말씀의 길에서 어긋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말씀에 깊이와 넓이었담을 함께 다 터득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척도는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이 성례식의 횟수와 이 성례에 참석한 신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 안에서 봄노회가 되면 교회 현황 보고서를 써내게 되는데 그 교회 현황 보고서 안에는 성찬을 몇 번 행했고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리고 세례식을 몇 번 했고 세례 교인이 몇 명인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할 때 성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세례식을 베풀게 되는데 오늘 저는 언약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라고 하면 누구나 자식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자식을 생각하고 또 좋은 경치를 보고 혹은 좋은 공연물을 관람을 할 때 참 내 자녀에게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최상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알고 경험하는 최상의 것, 그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어릴 때부터 힘든 형편 속에서 자란 부모는 가난만큼은 남겨주지 않으리라는 이 생각에서 가능한 한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서러움을 어릴 때부터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세상에서 출세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인간의 부모의 본성을 잘 아셨기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급이라고 하면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신자가 얻는 상급의 핵심은 장수나 번영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그분 자신을 주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자식이 부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그 부모 자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최상의 상급으로 여기는 부모라고 하면 당연히 자녀에게 최상의 상급이요 최상의 상인 하나님 그분을 물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요셉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니 라면서 유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재산처럼 물려줄 수 있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생겨난 뜨거움이나 충동도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복을 붙드는 도구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교 변증 신학자인 코넬리우스 반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은 죄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거두시는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영원의 아멘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 그것에 대한 우리 영혼에서의 받아들임, 아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영혼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순간의 지적 수납이 아니라 영혼의 자세예요. 그래서 교리 문답을 할 때, 특별히 당의 문답을 할 때 그가 얼마나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여부도 보지만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 영혼의 자세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성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자녀가 가지게 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수동적인 상황 가운데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도구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게 만드는 적극적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잔소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적 믿음을 자녀로 하여금 갖게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신앙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를 부지런히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을 자녀의 가장 큰 복으로 삼도록 할 수 있는가? 우선 우리는 믿는 부모이기 때문에 먼저는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언약 백성인 사실을 인치는 표시로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 신약교회, 개신교회도 난 지 2년 미만 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들은 이성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자신이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앞으로 중생할 가능성을 보고 베푸는가? 아니면 그 아이가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유아세례를 베푸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린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칼뱅은 선택을 말할 때 이중적 선택을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다 은혜 언약으로 부르세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은혜 언약으로 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개별적 선택이 있습니다. 일반적 선택과는 다른 개별적 선택이 있는데 개별적 선택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중생과 회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적 선택으로 은혜 언약 안으로 부르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인간의 책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반응 역시도 칼빈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는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반드시 중생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먼저 이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유아들이 중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가정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비록 어린 유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제자들을 제지하신, 자신에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지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 사실과 또 때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장성해서 믿음에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유아 세례는 형식적 행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물론 유아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다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99세 때 결국에는 선택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이스마엘에게 13살 된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리브가 역시도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있을 그때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자신의 혈통에 속한 믿음의 자손들에게 언약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정하신 규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 얻기 위한 소망의 근거로 혈통이나 가문을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대째 믿어왔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최초 선교사였던 어느 분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고 우리 외할머니는 이런 분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그러면서 가문과 혈통을 자랑하면서 자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사에게서 자연과 은혜를 그리고 가정의 혈통과 영적인 가정을 서로 대립되도록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혈통이나 가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유리한 조건과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언약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지요. 비록 유아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백성 중에 포함될 수 있고 중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성도의 교제 속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단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자녀들은 교회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녀예요. 동일한 보살핌과 관심 가운데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담의 범죄와 정죄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이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든지 입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아세례를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중생한다면 왜 성경에 믿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권면이 나오겠습니까? 신명기 6장은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어디를 행할 때든지 간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냐. 인간 편에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전혀 끼어들 틈이 없는 언약. 그래서 모든 것이 전적으로 은혜로만 되는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당한 말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믿음과 회개와 거룩한 순종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 편에서 믿음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고 거룩한 순종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은혜를 잘못 오해하면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합니다. 따라서 중생의 은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이 중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자신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구원받는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조건적으로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조건적으로 믿으면 회개하면이라는 단서를 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과 회개가 믿고 회개하는 당사자의 의지에 기초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잘 말씀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은혜가 선택한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수동적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신자에게 나타날 때는 인격적 작용이 함께 일어납니다.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게으르지 않게 되고 나태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믿는 신자의 믿음은 그 믿음 그것 따로 그냥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어떤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시편 103편 17절 1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17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실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나타내는 익숙한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단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관용어법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그 다음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말이죠. 로마서와 야고보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합쳐진 내용이 17절, 18절이에요. 이런 원리 때문에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 준수는 뗄래야 뗄릴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조건 나에게 베풀어진다 하는 그 약속을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 적용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약속만 붙드는 그 일은 억측이고 모순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대로 구원은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정의 실행은 선택의 실행은 언약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정이 영원 전에 이루어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면 언약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약속으로서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게 될 때 구원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정론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결정하시고 인간의 노력은 거기에 끼어들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반면 언약론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고 인간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떨어지지 않고 언약적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이라는 관점에서의 구원하고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구원은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조화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헤르만 바빙크가 언약이란 선택의 물줄기가 영혼을 향해 진전해 가는 일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의 물줄기가 진전해 가는 일이 된다. 언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진정한 선택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요, 선택받은 자들이 최종적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나는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저는 3대째 믿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보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 언약의 대상이 예정의 대상보다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어디에 나타나지요? 자, 언약이 넓다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 함께 할례 받았죠? 그런데 누구는 구원받았습니까? 이삭은 구원받고 이스마엘은 떨어져 나갔어요. 야곱과 에서가 함께 할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에 주의해야 됩니다. 예정된 자는 모두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언약의 테두리 안에 산다고 해서 다 예정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아는 믿는 부모는 자기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앙적 대화를 나눠야 되고 인격적으로 설득당해서 내가 가장 본받고 싶은 분은 나는 아빠야 나는 엄마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언약 백성의 특권만을 생각하고 언약 백성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아세를 두 가정이 받게 되는데 베풀게 되는데 부모가 뭘 서약합니까? 이 아이가 장성한 나이에 이르렀을 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힘써 가르치겠다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신방할 때 주요한 점을 무엇에 두는가 하면 언약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요리응답을 암송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신앙교육이 중요한데 신앙교육은 은혜 언약의 약속이 실행되는 통로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부모는 이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연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을 가르친 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세워주신 것은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서 축복과 저주가 흘러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십계명 제3계명입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타나지요. 이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는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은 연대 책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요. 인류는 개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개인인 동시에 가족과도 연합되어 있고 이웃과도 연합되어 있고 온 인류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벌과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 최소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죄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의 경건이 무너지자 자녀들의 경건도 무너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가정 전체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재산가정이었으니까 당연히 할례 받았겠죠. 재산가정이었으니까 아빠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재산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고 생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먼저 그 고기를 사원에게 넣어달라고 윽박질렀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다 참된 구원에 이르는 법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위험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 중 어느 한편이 거룩하면 그 거룩은 본성적 거룩이 아닌 언약적 거룩이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를 가르칠 때 그 아이는 회심하고 중생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여러분이 좀 애정을 쏟아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멀지 않아서 회심하고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학교나 성경 공부에 꼬박꼬박 가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원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가정에 주어진 언약적 혜택을, 특혜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놀라운 특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르치면 아이가 거듭나고 중생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제가 그 가능성을 보고 유아세를 주는 것은 물론 아니라 그랬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가르치면 그가 어릴 때 중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고 사람은 거기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펠라기우스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앞세우는 이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으니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구원론을 오해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혁주의 구원론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무시한다고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기원, 언약이 체결될 때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맺으실 때 상의해가지고 내가 좋은 조건을 제시할 테니 너 받을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하고 협상한 다음에 언약을 맺지 아니하십니다. 상업적인 계약하듯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받을 뿐이에요. 하지만 언약을 맺은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일종의 상호적인 책임 관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 의무 사항들을 지킬 때 언약적 복을 누리고 그것을 어길 때 언약적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기원에서는 일방적이고 유지에서는 쌍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원에서는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유지에서는 쌍방적입니다. 물론 그 유지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는 인간의 책임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십시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다 그랬잖아요. 디모데를 부지런히 가르쳤던 거죠. 이런 면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혜택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외적 조건은 마련되었는데 부모의 게으름, 나태함, 부모의 성품의 어그러짐,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 인해서 생겨난 잘못된 양육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복이 흘러들어가는 그 통로를 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돈이 많고 자비로운 한 부자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자가 지지도 가난한 부모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그 부모에게 만약 당신들이 자녀를 잘 가르쳐서 부와 물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드러내도록 교육시키면 내가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더 많은 돈과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 당신이 자녀를 또 잘 키우면 더 큰 재물과 더 큰 재산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선한 행실을 드러내기는커녕 만약에 이 자녀가 주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주인의 소유를 빼앗았다, 때로는 훔쳤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인이 그 자녀를 그냥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고 계속해서 엄청난 부를 너의 자녀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말 안 듣는 자녀를 그냥 계속해서 두고 보면서 부모한테 당신이 자녀를 잘 가르치면 더 많은 부와 재산을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 약속을 진심으로 받은 이 가난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너야 어떻게 살든 나는 모르겠다. 내 팽개칠까요?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재산을, 더 많은 부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주인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약속을 지키면 이런 이런 선물 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어.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비로운 대지주가 노예와 노예 자녀들까지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가족들이 대지주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대지주의 가족이 된 만큼 높은 수준의 문화적 혜택을 누리려면 자유인의 신분에 걸맞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가족으로 입양한 노예에게 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자유시민답게 그렇게 행동하라, 그래서 가르침을 잘 받으라고 명령을 했다면 그 노예 부모는 자신도 처신을 똑바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똑바로 처신하도록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도 하물며 그처럼 가르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는데 집에서 근무를 하는데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전문가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다 그래요. 양말이라도 신으십시오. 사원증을 옆에 걸어 놓으십시오. 그것만 봐도 마음가짐, 몸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양말도 안 신고 잠옷 차림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나요? 힘들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최선의 예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에서 외적 형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예배, 그 다음에 가정의 어떤 전통,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의 방식, 이런 좋은 형식을 잘 마련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자녀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엄청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산보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큰 유산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정말로 좋은 것으로 알고 믿는다면 당연히 자녀에게 그것을 전수하려고 가르쳤을 거예요.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신앙적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다면 사실상 그분은 하나님 그분을 최고의 복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에 참여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누리는 물질과 명예가 없는 것을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비유될 수 있는가? 수조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상속자가 1억도 안 되는 집에 사는 사람을 부러운 것과 똑같습니다. 믿는 부모가 얼마나 받은 바 은혜가 큰지를 안다고 하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좀 모자라고 못 미쳐도 그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돼요. 제가 화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청년부에 한 자매를 알고 있는데요. 그 자매는 임모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제가 91년도 화성교회에 갔을 때 그 자매는 치위생사였습니다. 대학을 나오지를 못했어요. 치위생사로 어떤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모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더니 지금 텍사스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삶이 그처럼 바뀌는 거예요. 생애 중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처럼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데 왜 부모들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라,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는가? 왜 조건을 말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 좀 은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실행될 때는 조건적 형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 회개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인간은 자유로움 속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다루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왜 조건성을 말하는가 하면 인간이 이성적이고 인간이 도덕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정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정은 시간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실행돼요. 삼위 하나님의 협약,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이 그냥 어디에만 그냥 남아있고 역사 가운데 실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역사 가운데 실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 실행될 때 언약의 물줄기를 통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되는가? 언약의 반응하는 방식으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가정 예배와 신앙적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그것이 바로 예정이 이루어진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칼뱅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일종의 중도적인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종의 중도적인 것이다. 작정, 선택, 그것은 고정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언약의 범위는 넓다 그랬죠. 이스마엘도 들어갔고 에서도 들어갔습니다. 사울도 들어갔습니다. 엘리도 들어갔어요. 엘레자넬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은 개별적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데 그 개별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언약에 반응하는 것으로 역동적으로 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셔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 안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 선택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변화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 안에 부모님들의 부지런한 가르침, 뜨거운 기도, 자녀와의 소통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 통로가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부지런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부인의 언약적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우리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백성들을 주께서 이 시간 불러 모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선택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행되는 방식은 언약에 반응하는 방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명제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들을 깨닫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실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자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인지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처럼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인간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의 경향성을 보이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그 영혼을 중생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그리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이 귀한 교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어릴 때 회심하고 중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몸된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세례식을 거행고자 오니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주관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고백이 저들의 입술의 고백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러한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